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이사야. 이사야서는 늘 얘기합니다만 방대하기 때문에 한 분의 예언자가 아니고 적어도 세 분의 예언자의 그 기록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이사야, 그러니까 40장에서 55장에 이르는 그 범위를 포함하는데 그 두 번째 이사야가 말하는 야훼의 종, 하나님의 종의 노래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그 백성에게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이사야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는 야훼의 종의 노래는 고난의 종으로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당대의 시점에서는 때로는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 자신의 처지와 사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희망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 그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마도 야훼의 종에 관한 선포로서 여러 대목에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선명한, 그러니까 선명하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어려울 것 없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성격, 야훼의 종에 관한 노래 가운데서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마도 당시의 예언자의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당대의 시점에서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든 또는 후대에 어떤 식으로 그 말씀이 해석되어 왔든 오늘날 우리의 시점에서는 바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서두에서 그 핵심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환기하면은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길을 깨우쳐 주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학자라고 번역된 말은 림무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서 이렇게 번역된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학교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때로는 학자 또는 스승으로 때로는 제자라고도 동시에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권에 따라서 학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오늘 우리가 표준세번역에서는 학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 그렇게 번역하는가 하면 또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앞에는 학자로, 뒤에는 제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학자처럼 말하고 제자처럼 듣는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학자의 혀, 제자의 귀, 이런 상용구도 등장을 합니다만 그런 정도로 그 뜻이 새겨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해석은 일종의 위계화된 그 서열을 존재하는 일반의 통념에 너무 그 쉽사리 영합하는 경향이 있어서 말하자면 이런 통념을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학자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제자는 수동적으로 듣는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는 목사는 말하고 선포하고 평신도는 듣는다는 이런 식의 해석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바람직한 해석은 아닙니다. 앞에는 학자를, 뒤에는 제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석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말은 앞이나 뒤나 동일한 개념으로 봐야 하고 그 뜻은 스승이든 제자든 가장 쉽게 이해한다면은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오늘 학자라고 번역된 이 말의 의미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 한자말에 학인 이런 말이 있죠. 또는 벼슬한 사람과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학생. 미오비에 적을 때 벼슬한 사람들은 벼슬을 쓰지만 벼슬하지 않은 경우는 학생이라고 이렇게 쓰죠. 아마 그런 의미로 그런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겁니다. 어쨌든 끊임없이 배우고 깨우치려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제도화된 질서 안에서 선생과 제자가 아니라 쉼없이 배우고 깨우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늘 배우고 깨우치려는 사람처럼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알아들어 먹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요즘 제도화된 교육구조 안에서 우리 교회는 학교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아마 여기 우리 교회 학교에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야말로 그 제도화된 틀 안에서 영혼 없이 가르치는 선생, 역시 영혼 없이 지식을 전수받는 학생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연상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겸허하게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늘 깨우친 것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전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장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그 학자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이 학자의 의미를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이제 맥락을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첫 번째로 학자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를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예언자들의 경우에 아주 공통되는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만 그 공통되는 현상이 과연 뭐냐? 놀랍게도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수없이 말을, 많은 선포를 쏟아낸 그 사람들이, 주인공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자세 가운데 하나가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한결같이 그 점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어디 특별한 소명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겠습니까? 공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특히 공중 예배시에, 공동 예배시에 기도를 하라고 하거나 말씀 나누기를 맡으라고 하면은 거의 공포에 가깝습니다. 이제 많이 여러분들 단련이 되긴 했지만 아마 거의 공포심을 느낄 겁니다. 목사들이라고 얘기하냐? 목사부터 그렇지 마찬가지입니다. 늘 익숙한 자리에서 하는 것은 또 익숙하게 하지만 또 새로운 자리에서 하라고 하면은 늘 그런 두려움을, 목사님도 또 무슨 행사 때 뭐 순서 맡아라 그러면 다 안 한다고 뺍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혀가 둔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 잘하는 형을 붙여주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는 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부정한 입술로 무슨 얘기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어땠을까요? 나이가 어려서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육체적 나이가 어려서일까요? 감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한결같이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뭘 어떤 의미일까? 그야말로 훌륭한 지도자들의 인간적 그 진솔함을 드러내줌과 동시에 만인 앞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진실을 거침없이 말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진실을 깨닫기 어려워 말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뻔히 깨달은 진실마저도 말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편에게 듣기 좋은 말은 한편에게는 듣기 거북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중대한 선택, 중대한 결단을 동반합니다. 다른 한편,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그 결단 없이 내뱉는 말은 소통의 수단이 되기보다는 상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중대한 심사숙고하고 어떤 결단을 동반하지 않고 그저 뱉어내는 말은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 그 결단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은 분명한 선택을 합니다.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친 사람, 당대의 문맥에서,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바빌론에게 격려의 말, 아첨의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의 말을 선포합니다. 같은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같은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진실을 말함으로써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잘 하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표현을 그대로 보면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길을 깨우쳐 주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그렇게 해서 아침마다 깨우쳐서 내 길을 깨우쳐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초점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지친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길을 열어놓고 날마다 새롭게 깨우치는 일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예언자의 직무, 하나님의 종의 직무, 그리고 오늘 신앙인들의 직무는 앵무새처럼 상투적인 말을 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깊이 골몰하고 누군가에게 상담을 청했는데 뻔히 그 답이 정해져 있어서 나도 잘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의 답변만을 들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물론 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러니까 언어와 논리를 뛰어넘는 어떤 차원을 지니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해도 되고 뻔히 아는 대답을 들어도 충분히 그 상담의 효과가 있고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뻔한 말로도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야말로 절박하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라면 상투적인 답변만으로는 그 답이 충족되기 어려울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처럼 절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매주일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매주일 그 얘기가 그 얘기인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따분할까요? 또 저는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고 제가 선포했는데 목사님 말씀은 정말 진리 이래 버리면은 이 얘기가 진리인가요? 그러면 곤란하겠죠? 또 거꾸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저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성경 말씀을 함께 깨달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썼는데 교우들에게 전혀 이 말씀의 의미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또 신앙생활이나 어떤 그 의식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말씀을 늘 나누는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허탈할까요? 물론 이 경우에도 언어,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다 충족할 수 없는 예배의 또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에 뭐 예배 드리는 일 자체가 허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 그런 것과 무관한 예배의 동참은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의 깨달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깨달은 진실을 왜곡 없이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그대로가 아니라 아침마다 깨우칠 수 있는 길, 그것을 늘 배우는, 그것은 늘 배우는 사람처럼 자기의 길을 열어놓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언젠가 한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사람이 십수년 전에 어떤 글에서 써놓은 것이 뇌리에 박혀서 늘 새기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직업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하나는 학자요, 하나는 성직자라고. 왜 그럴까요? 다 알죠? 저는 늘 그 이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제 학자들은 자기 이론과 다르면 다 틀렸다고 비판해버려서 문제고, 성직자는 자기 신앙과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해버려서 문제다.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동시에 학자이자 성직자이자 이러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늘 뇌리에 박혀서 늘 경계를 하는데요. 진리를 탐구하고 깨우쳐서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단 학자와 성직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와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는 오늘의 세태를 극적으로 꼬집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뱉어놓는지 오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대통령이라고 자임한 분이 있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떤 환상을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정당화하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스스로 그 회고를 하는 글에도 자기 반성의 의미는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겠다. 기독교인들이 차라리 기도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떤 환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혹세무민하는지 혹세무민 당하지도 않지만 그걸 아주 잘 보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삼하긴 하지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뭐 세상에 뭐 그렇게 새로운 게 있고 뭐 그렇게 다른 것이 있어서 아침마다 그렇게 그것을 보고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일과 하나하나라도 흐트러짐 없이 잘 감당하고 그동안 충분히 배우고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말하고 잘 써먹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 사는 모양이 하루하루 그렇게 심각하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대로 살아가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남에게 얼마든지 칭찬까지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면서 평소에는 무심하게 지나쳤는데 어느 날 문득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경험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늘 저 모양이다. 저 가게는 항상 저 자리에 있다. 아침면 의뢰의 우리 집 창가에서는 새가 지저귄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현상이 달라 보이고 달리 느껴지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경험합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 달리 말해서 우리들의 감수성이 평상시와는 달리 반짝일 때 그런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아마 유사한 경험들을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옛날 그 고향을 모처럼 방문했는데 그렇게 멀기만 하던 길이 그 먼 길에서 등하굣길에 수없이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짧은지 이 짧은 구간에서 그 많은 사연이 있었던가 그리고 이렇게 높아보만 보이던 담장이 전부 내 눈알에 있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까닭이 뭘까요? 이것은 나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두고 예전에 느끼고 생각했던 그대로 예전에 이랬는데 이건 분명히 변조됐다. 담장이 전부 낮아졌다. 거리가 이렇게 갑자기 좁혀졌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변화된 나의 몸, 변화된 나의 시각 때문에 그 현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깨우친다는 이치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세상과 나의 생활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엄청난 깨달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열린 귀로 들으려는 예민한 감수성으로 모든 일을 대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같은 형식의 예배를 반복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새기는 것도 바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나 진실을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지친 사람에게 진실한 말로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은 항상 나를 열린 세계를 향하여 내맡기는 것이고, 내맡기고, 이제껏 내가 들어보지 못했거나 들어서도 지나쳤던 것에 새삼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예민한 감수성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려는 귀가 열려 있으면 진실을 말하려는 일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잘 들으면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가 증언하고 있듯이 비방받기도 하며 직접적으로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소리를 듣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반기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실인데 성서 본문이 기록될 당시 고대 세계에서 이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까요? 하나님의 사자라도 하나님의 종이라도 곡해받을 수 있다. 수모를 겪을 수 있다. 높으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대인들의 통념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종은 모든 것이 다 거침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 다 떠받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념인데 놀랍게도 이 예언자들의 경험과 통찰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수모를 겪을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예언서에서는 수없이 등장하는 통찰입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인간 삶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일 수 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오해를 받고 수모를 겪는 것이 오히려 더 빈번하다. 그 통찰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침내 제가 오늘 야훼 종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제일 이해하기 쉽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계속해서 야훼 종에 관한 노래가 나오지 순환의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통찰이 순환의 종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질고를 아는 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통찰,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겪은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 하는 통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로 그 통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사실 때문에, 그러나 진실을 전하는 사실 때문에 그 비방받고 수모를 겪는다는 사실,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진실의 길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등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확신이 절실합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을 만나면은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가면은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 기대와 믿음을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병들고 지쳐 있을 때 진실한 목소리로 위로하고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교회가 세상의 질책을 받아야 하고 교인이 세상의 핀잔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진실을 깨우치기 위해 길을 열고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 진실한 삶을 살았고 진실을 전파한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고난을 겪었지만 마침내 십자가 위에 죽음에 이르렀고, 그러나 결국은 그 죽음에 이르게 한 세상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깊이 새기는 우리들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으로 스스로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